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현대음악가 중 한 사람인 아론 코플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론 코플랜드는 교향곡, 피아노곡, 성악곡은 물론 연극, 영화, 무용곡도 작곡했습니다. 코플랜드는 지휘자이기도 하고요. 저술가, 그리고 명연사이기도 하고 또 음악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코플랜드가 음악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교육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을 통해서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쳤다는 뜻이죠. 코플랜드는 자신의 음악 속에 미국의 여러 전통 민요를 자주 가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음악에 있어서 미국인은 누구인가를 가르쳤다는 얘기죠.
예. 자, 코플랜드의 그런 경향은 프랑스에서 음악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생겼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에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작곡가들이 프랑스적인 요소를 강하게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현상이 없었죠. 그래서 코플랜드는 진짜 미국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론 코플랜드는 1900년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동유럽에서 건너온 유태계 이민자들로 브루클린에서 잡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플랜드는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8살 때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작곡했다고 하니까요. 음악적 재능이 무척 뛰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죠.
코플랜드는 자신도 일찌감치 작곡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살이 되자 부모에게 루빈 골드마크한테 가서 작곡을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골드마크는 또 한 사람의 거장인 조지 거슈인을 가르칠 사람이지요.
네, 20대 초반이 되자 코플랜드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나디아 블랑제 밑에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이 나디아 블랑제는 당시 가장 소문난 음악 교사였습니다.
코플랜드는 1924년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보스턴 심포니의 유명한 지휘자 서지 코세비츠키가 코플랜드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심포니를 지휘해 코플랜드의 초기 작품인 극장을 위한 음악을 처음으로 연주했습니다.
코플랜드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콘체르토를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재즈 음악의 요소를 가미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곡입니다.
코플랜드는 그 뒤 미국 서부를 주제로 한 두 개의 발레곡을 작곡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총잡이 빌리 더 키드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지요. 코플랜드는 그 속에 미국 카우보이 노래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빌리 더 키드 발레 스위트에 나오는 곡 개척지 타운의 거리 일부를 잠깐 들어보죠.
1942년 지휘자 안드레이 코스텔라 네츠는 코플랜드에게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 에이브라햄 링컨에 관한 곡을 만들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코플랜드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을 기리기 위해 링컨의 초상화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코플랜드의 곡 속에는 미국의 포크송과 남북전쟁 때 유행했던 음악들을 가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링컨의 연설문과 서간에 들어있는 말도 집어넣었습니다.
링컨의 초상화는 미국에서 무척 많이 연주되는 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링컨의 연설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그중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리노어 여사도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배우 제임스 얼 존스가 등장하는 링컨의 초상화를 들어볼까요?
And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1942년 신시내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8명의 미국 작곡가들에게 미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음악을 작곡해 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일종의 작곡 대회 같은 것이었는데요. 코플랜드는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를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몇몇 대통령들의 취임식을 비롯해 미국의 각종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곡이 1940년대 코플랜드 음악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코플랜드는 보다 쉽고 보다 대중적인 곡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코플랜드는 1941년에 자신의 저서 우리의 새로운 음악에서 그 점을 언급했는데요. 라디오와 레코드의 인기로 인해서 음악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대중이 등장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기기들이 없었을 때와 같이 음악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코플랜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열심히였습니다. 가르칠 때도 그런 점이 강조됐지요. 코플랜드는 주로 뉴욕시에 있는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라는 대학과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하버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1940년대 중반에는 유명한 발레곡 아팔라치아의 봄을 작곡했습니다. 이 곡은 코플랜드의 작품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발레의 마지막 부분은 전통적인 노래 단순함에 대한 선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여자 상속자라는 의미의 에어레스의 주제음악을 작곡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기도 했지요. 한국에서는 1950년대에 이 영화가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 라는 제목으로 상영됐습니다.
그 후에 코플랜드는 실험적인 12음 기법의 작곡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인기도 높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가 되자 코플랜드는 작곡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로, 강사로 여전히 활동적이었습니다.
Brass at nine. Yatta, yatta. Very commanding. Hit it.
1982년 뉴욕의 퀸스 칼리지는 아론 코플랜드 음악대학을 설치했습니다.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코플랜드에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코플랜드는 또 퓰리처상을 포함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론 코플랜드는 1990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체성을 살린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현대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아론 코플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